안녕하세요. 참된 신앙을 찾아서 시청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저희가 복잡한 도심지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천연계 속에서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맑은 공기, 맑은 햇빛, 아름다운 이 천연계가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또 손님들을 모셨어요. 바로 시골 아이들의 어머님들이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네, 모두 치마를 입고 나오셨네요. 아, 그것은 좋고요. 바로 모두 다 아이들을 정교육을 시키지 않으시고 홈스쿨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홈스쿨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도 이제 홈스쿨에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홈스쿨이 정말 좋구나, 공교육보다는 홈스쿨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다가도 사실은 선뜻 우리 아이를 홈스쿨 하는 여러 가지 이제 형편과 상황이 안 되니까 하기가 힘드신데, 우리 자매님들은 참 힘든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계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님 먼저 해주실래요?
네. 저는 벌써 여러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반복이 좀 되지만, 제가 저희 아이가 5살 때 서울 근교 아파트 단지가 많은 그곳에 살았어요. 아이들이 늘 바쁘더라고요. 아이가 없을 때는 뭐 그런 거 눈에 잘 안 띄었는데, 이제 아이가 점점 크고 유치원 갈 나이가 돼가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오는데, 학원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바쁘게 움직이는 아이들의 모습이 왠지 이렇게 자랑스럽고 기쁜 게 아니라 안쓰럽고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뭔지 모르는 마음의 갈등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때 제 주위에 홈스쿨링을 하는 분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고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보고, 그리고 다시 남편과 기도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교육에 대한 책을 읽었어요. 그곳에서 제가 아이의 교육은 이 세상이 늘 그러듯이 그냥 나이가 되면 학교에 의탁해서 키우는 그것이 아니라 아이의 첫째 교사는 부모여야 되고, 예수님이 그러셨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것처럼 부모가, 아이를 낳은 부모가 첫째 교사가 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거듭난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중심의 교육을 시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홈스쿨링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좀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맞벌이 부부였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많이 떨어뜨려 놨었어요.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서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집을 다녔어요. 그런데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약자다 보니까 늘 맞고 돌아오는 거예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 가기 싫어서 항상 아침에 배가 아팠어요. 그런데 저는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맡기는 그 연속이 되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계기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목표를 심어주시면서 아이 교육에 대한 제 이념과 철학을 또 바꿔주시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는 이렇게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구나. 아이와 부모가 떨어져서 아이를 어떤 다른 교사 손에 맡기는 게 합당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에 모토가 된 어떤 성경절이 하나가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이다라는 그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참 교육은 내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는 게 참 교육이구나. 그리고 내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만드는 게 참 교육이구나. 그러한 부담을 제가 가지게 됐고,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기도했었어요. 1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섭리로 이끄신 것이 바로 이거 봉화였어요. 그래서 제가 봉화해서 이제 홈스쿨을 하게 됐는데, 제 주변에 만약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 교사와 아주 이러한 모토를 가지고 아이를 가르치는 학교가 있었다면 보냈겠지만, 사실 그러한 학교를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홈스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셨군요. 우리 자매님은 어떠세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홈스쿨에 대해서 사실 몰랐어요. 몰랐고 관심도 없었고요. 그랬는데 이제 단지 그 또래 문화에 때그 또래 문화 때문에 제가 좀그 학교 보내는 거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보면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친구를 따라서 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저는 신경을 썼는데 남편이 홈스쿨 얘기를 하더라고요. 홈스쿨을 했으면 어떡하냐, 어떻냐고. 근데 이제 제가 내가 어떻게 선생님이 돼?
맞아.
네, 그래서 나는 가르치는 거 진짜
맞아.
자신 없다 해서 못한다고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맞아.
이제 남편이 저를 설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이제 좀 너는 내 자손들에게 그것들을 부지런히 가르쳐 내 집에 앉았을 때든지 내가 길을 걸을 때든지 내가 누워 있을 때든지 내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에 관하여 말할지니라. 이 말씀 가지고 저희 남편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교육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당신이 교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사가 되기 때문에 당신의 능력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이 아이들을 이끌어라.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랬군요.
네.
결국은 모든 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어떤 개인의 인간의 어떤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홈스쿨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셨군요. 그 다음에 홈스쿨을 하신 또 기간과 또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어떤 것을 교육하시는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자매님 한번 먼저 말해보실래요?
예, 저희는 이제 큰 아이가 17살이에요. 17살인데, 이제 그동안 계속 이제 가정학교에서 같이 지냈어요. 이제 주로 이제 어떤 공부를 하냐면은, 큰아이와 작은아이가 약간 좀 틀린 면도 있는데, 큰아이는 자기 스스로 이제 말씀을 보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 작은아이 같은 경우에는 성경 이야기를 읽고 독후감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쓰기를 하는 시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홈스쿨링 교재를 이용해서 일부를 같이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중에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그 산책하는 시간이
맞아.
있어요.
그거 너무
근데 우리가
좋아요.
이제 예전에 다 학교 다녀오셨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공부하고 나서 중간 체조 시간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중간 체조가 필요하긴 한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또 저희 아이들은 둘다다 남자 아이들이다 보니까요. 얼마나 이 산책하는 시간을 좋아하는지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비 오는 날도 우산을 쓰고 산책을 가야 되고 하는 거 산책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그 기질상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시간이 있고 또 이제 주로 이제 나머지 시간들은 이제 공부 끝나고 나면 밖에서 옥외 활동하면서 이제 저희 아빠랑 엄마랑 같이 농사일도 같이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 좋은 교육을 하시네요. 그런데 그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산책하면서 주로 이제 대화를 나누세요?
예, 그 산책하는 시간은 사실은 격 없이 아무 얘기나 엄마 아빠하고 할수 있는 그런 진짜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냥 주로 이제 코스가 좀 한적한 그런 길이 있는데 거기 가면서 이제 뭐 어떤 궁금한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에 있는 그런 것들도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냥 일상적인 대화 모든 걸 총망라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기 이렇게 오가면서 여러분들 혹시 옛날 한국에 키 말고 다래라는 거 혹시 보셨어요?
네, 먹어봤어요.
다래가 여기 와서 좀처럼 못 봤는데 다래가 이 열린 게 길 바로 옆에 두 개가 있어요. 두 열매. 근데 그거 익을 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만져보니까 아직 딱딱해요. 그거 말랑말랑하면 먹을 때가 된 거거든요. 근데 좀 높이 있는 거는 딸 수가 없고 바로 길 옆에 있어서 지금 경채가 그거 익을 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거 익으면 따먹으려고.
예, 지금 그런 즐거움으로 또. 그런데 보통은 엄마하고 자녀들하고만 이렇게 산책을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아버님도 하시는군요.
아, 저희 아빠도 주로 많이 못할 때가 많아요. 금요일 그때 시간 있을 때 또 토요일도 주중에 그런 시간 있을 때는 같이 하지만 아빠 같이 하지 못할 때에는 저도 제 엄마가 이제 같이 아이들이랑 이렇게 많이 하죠.
그리고 또 미국 홈스쿨링 교과 과정은 일반 그 이제 과목들을 배우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아, 예, 일반 과목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자면 그 수학도 있고
영어도 있고
또 건강 시간 또 과학 그리고 또 제일 첫 번째 시간에는 그 성경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찬송도 같이 지도하면서 아이들이랑 불러주시고 또 그 킹 제임스 그 성경에 나온 그걸로 같이 아이들하고 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 홈스쿨링 교과 과정 자체가 기독교적인 그 세계관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 거군요. 네, 너무 좋네요.
근데 참 제가 이렇게 보면 참 비슷한 것 같아요. 홈스쿨을 하는 교수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홈스쿨 하시는 것을 보고 되게 비슷한 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이고 진리도 하나이 듯이 하나님의 교수 방법도 동일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진 것이 산책을 많이 하신다 했잖아요. 저희도 가족 산책은 꼭 빼놓지 않고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빠 같은 경우는 항상 같이 하지만 바빠서 못하면 항상 저라고 이렇게 엄마하고만이라도 같이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는데 저희 이제 이현이가 시골 아이들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아주 액티브하고 장난꾸러기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항상 넘쳐요. 그것을 발산시켜주는 것은 이 산책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산책하면서 놀아요. 달리기, 달리기 시합,
제일 좋아하죠.
경복. 그러니까 그 주로 그런 것들을 어떤 때는 뭐 어떻게 우리 오리띠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앉아서 뛰고 있는 거 그런 식으로 산책하기.
이야, 특이한데요. 받는 거 아니었어요?
아이가 너무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는 산책 시간이 놀이 시간이기 때문에 아이가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고 또 이제 새벽에 또 아빠랑 둘이 하는 산책이 있어요. 그때는 또 일찍 일어나서 배드민턴도 치고 산책도 하고 하는데 그것이 아이에게 굉장히 자랑거리고 추억거리를 주는 것 같아요. 부모와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즐거운 추억거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꼭 마련하고 있는 편이에요.
우리 자매님이 또
이현이가 걔 아들이 아니어서 저는 이렇게 기잡고 뛰는 거 정말 잘합니다. 저는 딸만 둘이거든요. 저는 연주하고 은주하고 처음에 사실 제가 홈스쿨링이라고 시작했지만 제가 워낙 사회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을 잘 해야 되고 또 남들에게 비교해서도 떨어지지는 않아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홈스쿨링을 시작했지만 그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 굴복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교과 책을 그러니까 교과서를 다 구입을 해서 그거대로 시간을 정해서 가르치고 그러니까 집에서만 공부를 시켰지 저는 처음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한 5번 정도 교수 방법이 바뀌었어요. 하면서 이게 아니다라는 마음에 부담이 오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에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아이의 지적 개발에 가장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좀 차후에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읽고 쓰고 같이 성경을 이야기해주고 하면서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과학 이야기 그 속에 있는 역사 이야기, 그 속에 있는 어떤 사건 이야기, 그걸 이제 같이 하는 방법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저희 아이들은 요리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여자애들이니까.
네, 그래서 같이 요리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자주 있어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저희는 농사를 짓고 하니까 그것을 같이 이렇게 하우스 일을 같이 한다든지 그러는 시간이 좀 많고, 그 외에는 앞에 말씀하신 분들과 거의 대동소이에요.
네. 네, 네, 그렇군요.
우리 자매님 다들 너무나 잘하고 계시고. 네, 네, 그러신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이들하고 진짜 함께하는 걸 잘 못해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아주 이렇게 친절하고 부드럽게 그리고 슬슬 재밌게도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 학교 교과서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아이들한테도 안 맞고 저한테도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이건 아니다 하고 치우고 일단 이제 처음에는 첫 시간은 성경 읽고 쓰기로 시작을 해요. 아이들 둘이서 전 제가 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 둘이서 해요. 둘이서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큰 소리로 읽고 그 다음에 쓰고 이제 그 시간이 끝나면 이제 이건 하루는 뭐 영어, 그 다음 날은 중국어 아니면 이제 수학 이렇게, 그리고 피아노 그리고 이제 일요일에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자연과 함께하는 미술 시간 해가지고 네, 밖에 나가서 이제 실물을 보고 그리고 오고 좀 관찰하는 그런 시간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정해진 시간대로 딱 맞춰서 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 들쑥날쑥하기도 하고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그 시간을 자기들이 알아서 어느 정도 맞추면서 그 시간을 아 이제 영어 할 시간이야 하고 이제 영어 하고 그리고 이제 수학 시간이네 수학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중국어는 자기들이 하고 싶다. 엄마 중국어가 재밌어요. 그래서 그래 하고 싶으면 해 하고 이제 하게 해줬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예진이네하고 이렇게 애들을 보면은 아주 가까이는 안 살지만 가끔 아이들을 보잖아요. 예진이하고 예린이의 모습을 보면 제가 참 감동을 받는 게 뭐냐면 피아노를 쳐도 즐거워서 쳐요.
진짜 하고 싶은 것이 마음에서 옮기다 돼서 하니까.
사실 저는 처음에 아이를 좀 이렇게 뭐랄까 스파르타식으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피아노 정말 하기 힘들어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중도에 잠깐 쉬게 하고 좀 제가 인내하고 했는데 예린이는 즐거워서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학원에서 무슨 기본적인 뭐 바이엘 체르니를 하지 않았어도 지금 아주 간단한 뭐 도묘는 물론이고 산송가들을 다 치더라고요. 그리고 더 어려운 곳은 자기가 또 연습하려고 하는데 자원에서 하더라고요. 그걸 그리고 뭐든지 내가 하고 싶어서 그게 너무 저는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그게 맞아요. 힘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자기들끼리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모르는 게 있으면 밭으로 물으러 와요. 처음에는 대답을 해주다가 이제 이렇게 횟수가 조금 많아지니까 귀찮잖아 일하다가
맞아.
그냥 저기 사전 찾아봐 뭐 찾아봐 성경 찾아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한 두 번 정도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와서 안 물어보더라고요.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그러니까요. 네, 근데 차라리 올 때 대답을 해줄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홈스쿨을 하기 전에 우리 엄마에게 특별한 지혜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아이들의 재능, 아이들의 장단점, 아이의 기질, 그 다음에 부모의 기질, 우리의 환경과 여건, 그것을 파악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을 파악하고 홈스쿨을 시작하느냐, 아무것도 모르는 것에서 시작하느냐는 굉장히 큰 시행착오를 겪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차이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 가정에서는 이 방법이 분명히 성공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이것에 재능이 있었으니까. 내 아이는 그것에 재능이 없어요. 저 집에서 성공했던 방법을 우리 집에 그대로 도용했을 때는 우리 아이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기질, 장점, 단점을 파악하는 게 엄마의 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살려주고 부족한 것은 격려해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교수 방법과 계획을 채택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보면은 우리 예린이 같은 경우는 정말 미술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요. 네.
그래서
네, 일반 네. 어른이 그린 그림보다
나는 막 옆에서 네. 나보다 더 잘해.
우리 자매님은 아이들이 이제 여자 아이들이니까 좀 더 네. 스스로 하는 법을 맞아요. 많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맞아요. 참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네.
주님의 은혜죠.
네. 근데 이제 아이들을 집에서 24시간 같이 데리고 있으시려면 힘드시죠?
그럼요.
요즘 어머니들이 아이들 한 3살? 이 정도만 되면은 데리고 있기 힘드니까 뭐 오전반에서 네. 어린이집 이렇게 맞아요. 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내 개인 시간을 쓰겠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은 24시간을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하고 데리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들 텐데 어려웠던 점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나눠주시죠. 어느 분부터 먼저 나눠주실까요? 우리 자매님부터 먼저 나눠주실래요? 네.
어려웠던 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몇 년 안 돼서 그런지 크게 어려웠던 점은 사실 없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제 자신의 문제였어요.
맞아요.
아이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뭔지 학교 네. 교육이 뭔지 모르지만 그렇죠. 부모가 끄는 대로 오잖아요. 근데 제가 아이를 가르치면서 지식적인 부분은 아직 아이들이 어리니까 가르치는 것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내가 그 아이들을 대하는 그 말씨나 그 아이들에 대해서 참아주고 격려해주고 이러는 것이 정말 저에게 너무 부족함을 느끼고 전에도 말했지만 막 포기하고 싶었어요.
동감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아이 개개인의 저희는 아이가 둘이어도 너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 개개인의 특성과 그 타고난 기질을 무시하고 내 기준으로 부모의 기준으로 그 아이를 잡아 땡기려고 할 때 서로 간에 상처가 되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럴 바에야 나보다 오히려 그냥 짜여지 스케줄대로 되어 있는 그런 교육에 맡길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 자신을 보고 많이 후회도 되고 다시 막 이렇게 포기도 해보고 했지만 그때마다 저에게 힘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사실을 다 아시고 저에게 이 아이들을 맡기셨다는 거 그리고 내가 선택한 이 방법이 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의 결과로 말씀 속에서 답을 듣고 했다는 그것이 저에게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고 더 굴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그 품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교육이 제가 먼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그게 전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제일 힘들었고 지금도 계속 실험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동감합니다. 사실 우리 몸의 문제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아이보다 아이를 가르치기에 준비가 되지 못한 그 부모에게 문제의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고 동감인 것 같아요.
왜냐면 교과적인 거는 요즘 인터넷에도 너무 잘 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사회적인 대인관계 걱정하시는데 아이들이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변에 홈스쿨링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요즘은 아이들이 이렇게 자주 우리가 박물관이나 어떤 탐사관이나 이런 데 가기 때문에 사람들과 대하는 데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자기 의견도 솔직히 잘 말하고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내 속의 문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참 그런 경험을 좀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저의 상황은 좀 약간 홈스쿨 하기 좀 특수한 경우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집을 자주 비워야 되고요. 자주 이동해야 되는 일이 생기고 또 이제 제가 해야 되는 좀 일들 때문에 좀 바빠서 사실 교과 위주로 아이를 가르친다고 하면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없고 제가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 중에 가장 귀한 영혼이 바로 그렇지. 내 아이인데 내가 내 아이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지 못하구나. 충실하게 가르치고 있지 못하구나. 아, 내가 아이의 이 책임감에, 하나님이 주신 책임감에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그 어떤 내 자신이 나에게 가지는 그 어떤 부족함, 어떻게 보면 피해의식이랄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이현이가 또 심심찮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나처럼 엄마, 아빠와 자주 떨어져서 지내는 아이가 없을 거야.
마음 아프겠다.
예, 그리고, 엄마는 너무 바빠요. 이런 이야기를 또 자주 하니까 그 말이 저에게 그냥 빗으로 와 닿아서 제가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항상 붙잡고 주장하는 말씀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는 반드시 거두리라 하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저는 굉장히 많이 주장했어요. 그리고 시편 126편에 있는 말씀 중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아이 교육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정말 포기하고 싶어요. 너무 힘드니까 내 마음이 힘들고 내 여건이 또 힘드니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와중에 제가 깨달은 게 아이를 가르치는 건 내가 아니구나. 나는 통로로 사용될 뿐이구나. 아이에게 있어서 정말 교육의 전부는 어떤 교수 뭘 가르치는 게 아니구나. 예, 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겨울인데 우리 이현이는 엉덩이를 가만히 붙이고 있지 못했잖아요. 들쑥날쑥하고 그러니까 뭘 배운다는 거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를 사실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집중을 잘 못하니까 이제 그날 또 이제 공부를 하려고 딱 앉았는데 아이와 이제 또 실랑이가 벌어진 거죠.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저는 아이에게 이제 엄마의 말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아이는 그게 뭐 귀에 들어오나요?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그러면서 실랑이가 시작되는데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를 보호하고 싶고 방어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그게 죄의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 그런데 제가 실랑이를 하다가 그때 갑자기 마음속에 너무나 큰 슬픔이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아, 너무나 아, 이런 식으로 교육하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까 하는 그런 생각들. 너무 큰 슬픔이 몰려와서 그냥 아이 앞에서 엉엉 소리를 내서 울어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렇죠. 책임감을 다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울고 나서 이제 아이와 떨어져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이현이는 그러할 때 항상 엄마와 떨어져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못되었는 것이 이제 알게 되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데 이현이가 한참 만에 나왔는데 이 종이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아 저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저는 이 글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게 클로즈업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작년 11월 25일에 썼고 제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붙여놓고 있어요. 어떻게 썼냐면 하나님 저는 엄마 말씀에 순종 안 하고 계속 다른 사람 걸고 넘어지고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저의 이런 점들을 고쳐주세요.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이는 자기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면 봤지? 교육은 네가 시키는 게 아니야. 이건 뭘 이걸 가르치고 이것을 뭐 강요하고 해서 교육되는 게 아니야. 교육은 내가 시키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바로 너를 통해서. 너의 순종하는 모습이 아이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고 너가 말씀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아이는 아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야. 네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고 봉사하는 거 보고 네 아이는 바로 인간을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지 그걸 배울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 마음의 짐을 벗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이를 할 수 있는 교육은 무엇을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그게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아이를 가르칠 수 있도록 내가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저는 마음이 힘들 때마다요. 이것을 봐요. 하나님 그때 저에게 이것을 약속하셨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하지 못하고 우리 아이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고 아이를 통해서 참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시는 가장 큰 채널이 바로 아이라는 거예요. 아이를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 남생 이것을 이렇게 붙여놓고 책상에 힘들 때마다 저는 바라봐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이연이에게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 이연이에게 이런 깊은 마음이 생길 수가 없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아이인데 하나님이 가끔씩 이연이를 통해서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아이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도 그런 경험도 하고 계시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추억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때 그 약속 저에게 주셨죠. 저 그 약속 믿습니다. 저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그 하나님과의 추억과 약속 그것들을 다 붙잡고 끝까지 걸어 나가시리라고 생각해요. 다들 동일한 입장이겠지만 우리 집사님도 그런 경험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들이 등연이다 보니까 기질이 너무 반대다 보니까 그러한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이제 그 한국의 어머니들의 교육열은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자녀 교육이 훌륭하고 정말 그런 어머니들은 유태인 어머니들을 뽑잖아요. 근데 유태인 어머니든지 아니면 한국 어머니들이든지 그 교육열은 똑같이 높은데 그 교육의 목표가 틀리대요.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은 교육의 목표가 인간됨을 목표로 하고 우리 한국 어머니들은 공부 잘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성공의 요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은 0.2% 내지 0.4%밖에 인구가 되질 않는데요. 그런데 1986년도까지 그 노벨상 그 수상자들이 300명인데 그 중에 93명이 유태인이래요. 그런데 그 31%에 해당하는 그 노벨상을 수상했고 또 전 세계의 그 지도자 중에 20%가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탈무드의 그 글에 보면 형제의 개성을 비교하면 살릴 수 있지만 둘 다 살릴 수 있지만 형제의 머리를 비교하면 둘 다 죽인다는 그런 글이 있대요. 근데 이제 유태인들은 보면은 어떤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얼마나 용감한가, 얼마나 사회 봉사 정신이 투철한가, 그 인간됨에 초점을 맞춰서 그 사람의 그 어떤 판단을 기준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을 그렇게 판단한대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대학에서 벵구리온 대학에서 교수를 역임하셨던 어떤 분의 글을 읽게 됐는데 그분이 어떤 학부형 집에 이렇게 방문을 했대요. 그랬는데 거기 갔더니 그 남자 아이가 엄마 오늘 우리 반에서 해지란 아이는 그림 그리기를 해가지고 상을 받았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참 잘 됐구나. 너는 청소를 잘하잖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아이가 뭐 청소 도구를 갖고 나서 노래를 부르면서 막 여기저기 청소하냐고 막 수선을 떨고 막 정신이 없더라는 거야. 근데 조금 있다가 이 아이의 누나가 또 엄마 오늘 우리 반에 애써란 아이는 피아노를 잘 쳐서 박수를 받았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어머니가 그래 너는 하모니카를 잘 불잖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누나도 좀 이따가 하모니카를 들고 나와서 잘 불지도 못하는데 그 하모니카를 막 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자칫하면 우리 한국 교육의 병폐라고 할 것이 획일화된 교육 속에서 어떤 틀에 딱 맞춰서 여기에 미달되면은 어떤 그 사람의 인격도 같이 그냥 판단해버리는 그런 우리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런 것이 있고 그러면서 그 나라는 1등하는 사람이 꼭 이 세상에서 사회 봉사하고 훌륭한 그런 정치인이 되는 건 아니다 라면서 어떤 속담이 있냐면은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은 나중에 선생님이 되고 그 다음은 장사하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 사람은 정치인이 된다는 말이 있대요. 말하자면 공부를 꼴찌하는 사람이 사실은 더 나은 인격과 그런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다스리고 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그런 속담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그 아이의 길을 죽이게 되면 정말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비하하게 되고 또 비관하게 되고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 제가 엄마로서 우리 아이의 개성과 또 우리 아이의 그 탤런트는 무엇일까 이것을 관찰해서 그것을 잘 개발해주고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실은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타락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교육의 목적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심리학적으로도 보면은 길을 살려주게 되면 그 생동감이 생기면서 자기 능력 이상의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 그게 심리학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를 대할 때 우리는 정말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 두 명이지만 한 아이와 또 둘째 아이가 너무나 아주 성격이 대조적이고 개성도 아주 차이가 있는데 한 아이는 아주 내성적이고 한 아이는 아주 외향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개성까지만 딱 비교하고 말아야 되는데 하루 24시간 같이 계속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 아이로 하여금 어떤 상대적 빈곤을 느끼게끔 아이 앞에서 그런 발언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홈스쿨링에 대해서 더
시간이 너무 짧아요. 네.
2부를 또 찍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오는데요. 참 그 생애 빛에 나오는 그 잡지에 보면은 살아남는 이라는 잡지에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참된 교육의 목적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재현하는 것이다. 참된 교육의 원천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성경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한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이 말씀이 있는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우리 모두가 우리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먼저 교육을 받고 성령으로 통해서 어머니들이 먼저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아이들 그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교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환경에 처했든 홈스쿨링을 하든 못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유익이 되셨나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행동들은 사랑의 발로였습니다. 근데 무슨 사랑일까요? 그냥 그저 아껴주고 감싸주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일까요? 천만에 아니죠. 진리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 민중을 선동하고 기존 질서를 깨뜨리려는 혁명가의 모습으로밖에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개혁자의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는 사람들은 개혁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한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아니, 한번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개혁해야 될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한번 보시고 기독교회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2000여 년 전 유대교회보다도 더 타락하고 곪아있는 이 교회의 상태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외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비난받고 조롱받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는 사람이라면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개혁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의 개혁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